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일까요?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이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업적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성도였고 위대한 신학자였고 위대한 선교사였고 또한 설교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를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을 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라고 말했다. 이제 27절입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에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2년 이상이나 감옥에 구류해 놓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주 바울을 불러서 대화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믿음이 생기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선교자요 설교자인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성도들도 반드시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이 공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이러면서 쭉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들으니 공회원들의 반응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경고하기를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말씀 전하지 말라고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성령 받지 못하면은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박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가시교인 만나라 그런 걸까요? 여러분 가시교인 아십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속된 말로 가시교인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나 이 가시교인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는 모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후반부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약점들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가시를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가시교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의 선물이고 축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진짜 무서운 저주는요 뭐겠습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이 미국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아마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더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교회에서 목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목사가 성령을 받아도 교회가 성령 받지 못하고 교인들이 성령 받지 못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불법이 판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목사가 만일 이런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겠습니까? 금방 짐작이 되시죠?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저주겠죠? 여러분 성령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날도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더운 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거이고 어딜 가서 이제 휴일 선데이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겠는데 그거 다 빼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 것이고 교회 헌금하는 거 정말 괴로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고역일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극기 훈련 무슨 금욕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기 훈련이나 금욕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지 말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라 이건 못지않게 또 하나 무서운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면은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목사가 관계하는 교회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욕심을 위한 사업일 겁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성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물론이요 성도도 역시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귀한 성령 충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받아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힘과 능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은 이 사람의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뭐 재력, 경제력 말이죠. 혹은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영으로만 된다고 그래. 나의 영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힘만 가지고서 애를 써도 되지 않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 세상에 그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스가랴 4장에서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환상 중에 황금 등대와 일곱 등잔을 보았습니다. 이거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구약의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유다 백성은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숱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데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저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 하나만 달랑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시다시피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파괴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 자신도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성전 건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란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황금 등대와 일곱 등잔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파괴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지게 될 텐데 이거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주어지면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린 모두 다 좋은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 모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정말 매일 밤마다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워낙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예수는 믿어야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게 해주시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실 때에 그냥 머리로만 우리 이 머리로만 예수님이 구슬하고 인정하고 믿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믿는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 그것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이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악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실 때에는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에 머리로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악을 이기는 권능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 하신 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시켜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알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27절 말씀이지요. 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로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고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벌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망할 것 아니에요. 돌아올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우선 이 더러운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6절과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 가장 간절한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모든 성도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화목해집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저절로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아, 저렇게 축복이 임한다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여기 에스겔 36장 29절과 3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 받은 백성은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고 나무의 과실이 맺히고 소출이 많이 나게 해서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는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는 이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을 보세요. 고넬료 집안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도들이 뭐 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2절 그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늘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은 성령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가 늘 찬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순절 설명해 주셨듯이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기도와 찬양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안수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이지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과 교회 사역을 인정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으로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반대로 이 방법만 쓰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으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무조건 임하는데 이게 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는 대표적인 방법들 뿐이지 성령님은 어떤 방법에 제한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지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령 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멸시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 확신 속에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러는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염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으로 혹시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하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은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가 생기면은 성령 충만 간절히 사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모하다가도 염려가 되니까 마음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져도 광신자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누구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죄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만나면 경쟁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괴롭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인간, 좋은 인간, 고귀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더 훌륭한 사람, 더 선한 사람, 더 능력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 받았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은요,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런 이들은 뭐 좀 다른 이상한 영을 받아서 그럴 겁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좋은 성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나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온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중에는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 받으면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바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우리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가는 정말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세상에 아름다운 존경을 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추악하고 악한 죄인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희들은 타락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주님을 용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간절히 이 시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와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력 세계할 성령이 심이로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라오신 주의 은혜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오늘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연약한 분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강한 믿음과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로날로 부흥 성숙 성장해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